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이 이 자리를 장악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눌함과 무지함을 덮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사 이 시간 이 제단에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동안에 세계의 가장 큰 뉴스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스페인에서 있었던 그 알케다가 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 페러 사건과 그 다음 또한 그와 못지않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있었다면은 한국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눈에 참으로 희한하게 보여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책상을 들고 의자를 들어가지고 서로 던지면서 치고받고 하는 난투전을 벌이는 것이 세계의 TV로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 온유하고 그 선량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싸울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 자리에서 저러한 난투극을 벌일 수가 있는가. 참으로 의외다고 하는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저희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71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3명이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된다고 결정하였고 그리하여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집행할 수가 없고 그 직이 정지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6개월 안에 헌법재판소에 따르는 결정에 따라서 그가 대통령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소의 그 판사들이 그중에 6명이 과연 그가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과 국회에서 결정한 그러한 내용이 합법적이었다고 결정한다면은 그는 대통령 자리를 물러야 해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생각할 때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는 결정이 되었지만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한 그 내용을 보니까 그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엄정하게 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당을 그 자기 당을 위하여서 그 당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힘써 그날 투표를 좀 해주시오 그 말을 하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리하여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엄정 중립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부패함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이 가지고 이제 그가 부패하였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지금까지 나라를 지도하는데 그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하는 아마 이 세 가지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들로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 국회에서 그를 탄핵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정과 부패라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와 지금 현재 대통령 사이에 이러한 경직된 상태가 시작된 것은 그 대통령이 처음에 출마할 때부터 이런 부정 부패에 따른 이러한 선거법을 없애보겠다. 선거 제도를 바꿔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과연 저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선거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잡한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러한 소원과 소망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의 부패함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지금 야당이 된 그쪽 전에 이회창 씨를 밀던 이러한 세력들을, 그러한 재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족칠 때 너는 어떠하냐? 그가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했었다면은, 그리고 국민들의 인기가 여전히 있었다면은 아마 국회를 할지라도 그를 쉽게 탄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때린다고 하는 그 대통령 자체가 부패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자신이 약하여지고 국회는 자신들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멱살을 잡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마 서로 그 극한 상황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그 한국의 정치 행태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치에 만연해 있는,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부패, 제가 자라날 때에 경험하였고 보았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정치가들의 입에 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외워야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씨가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때 그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혁명 공약. 하는 우리는 뭐 그 방공을 국시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로 삼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 혁명 공약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은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우리의 정치를 이양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 혁명할 때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40년 전 이상입니다. 그 1960년 그 초기에 그 혁명이 일어날 때에는 아직 정치 생명이 짧았고 우리가 독립된 지가 이제 근 20년도 채 되지 못한 이러한 짧은 정치 생명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정치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 정치 가운데 이러한 부정부패가 많다고 핑계할 수가 있었고, 이제 군이 이 나라를 바로잡고 부정과 부패를 일소해보겠다고 약속한 것을 들어본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지나가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약속하는 것은 우리는 부정과 부패를 안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는 근절되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없애보겠다고 그가 그것을 내걸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보았지만은 역시 그도 부패함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 부정부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혁명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고,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덕 시간을 만들고 사회 시간을 만들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공부시키는 그 나라가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나라가 있다면은 아마 그것이 한국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부정과 부패 너희는 하면 안 된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이 이제 그 참신한 뜻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썩은 자들은 물러가라. 우리는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길거리에 나와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면서 돌을 던지면서 최루탄 가스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대이니 이제 구세대는 물러가라. 우리 세대가 되면은 부정과 부패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제해버리겠다고 장담하던 그 장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 과연 뿌리 뽑을 길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도적 재무장을 하면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 가운데에서 어떠한 새로운 철학을 그들에게 주입해가지고 바른 생활 철학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은 그 사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여러 가지 힘을 써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부정과 부패, 그 뿌리가 총처럼 뽑히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열고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도 점점 기업 가운데에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그 비중을 얘기한다면 전체적인 크기에 그 부정과 부패의 그 정도를 얘기한다면 아마도 우리 한국의 실정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역시 이 나라 가운데도 부정과 부패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들이 있는 그 나라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그 이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나라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나라들은 그러면 그러한 것이 없는가? 우리가 북한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그 소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있는 모습을, 그러한 사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사회에 있는 부정과 부패를 뽑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아침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악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증명된 방법은 성경이 제시하고 계시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그 방법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은 이 사회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사실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대우중공업의 김규환이라고 하는 명장이 그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에서 이러한 강연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5대 독자로서 일가 친척도 하나도 없이 그가 15세에 부모를 잃고 소년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술 하나도 없이 25년 전에 대우중공업에 취직하기를 원하였을 때 그때 입사 조건은 고졸과 군을 필한 그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 가가지고 이제 그 입사 원서를 내려고 하였고 그리고 그 경비원은 그를 밀어서 좀 너 나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를 밀 때에 우연히 지나가던 그 당시에 사장이 그를 보고 왜 그렇게 실경이라 하느냐 그가 설명하기를 나는 이곳에 입사하고 싶은데 입사 원서를 내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장이 특별히 허락을 하고 그가 입사 원서를 내게 되고 그가 시험을 보았는데 그 시험에서 그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어서 기능공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사환으로 그가 취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환으로 그가 들어가서 이제 새벽 매일 아침 5시마다 출근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사장이 너 왜 아침 이렇게 일찍 와서 일하냐고 할 때 나는 이제 기계를 잘 준비해가지고 선배들이 와서 일하기 좋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 일찍 와서 기계를 다 준비해 놓으려고 일찍 오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를 사장이 기능공으로 정식 기능공으로 승진을 시켜주었다 합니다. 그 후에 또 계속해서 그가 열심히 그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일했을 때 사장이 또한 그를 반장으로 올려주었고 그가 그 자기의 반장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 하는 일을 더 충실할 수 있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그 담요를 깔고 앉아가지고 연구하면서 연구를 거듭 개선을 위하여서 일하다가 결국은 그가 훈장을 두 개를 받고 대통령 표창을 네 번을 받고 발명특허 대상을 그리고 장영실상을 5번 받고 하는 이러한 그 한국의 뛰어난 명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강연을 그가 하였다고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하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상으로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 나라에 필요한 인물들이고 각자 각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나라의 모양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패싸움을 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 또한 이 김규환 명장 이상으로 공부할 때에 머리 싸매고 공부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15시간, 17시간씩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매달려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을 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일하면서 그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그 자기 일에 힘쓴 사람들이 아마도 그곳에 대부분 모여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지를 못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만한 자리에 나갔을 때에는 그만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맡은 일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 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내 몸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준 내 기회와 나의 시간과 나에게 준 재주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10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하나가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무언가 모자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위의 생활 가운데서 또는 국회의원들의 삶 가운데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나간 가운데 내가 아니고선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는 자만심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면은 그리하여 남들을 돌아볼 수가 없다면은 그리하여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일만이 자기의 명예만이 자기의 삶만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 삶에는 아직도 모자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그것만으로 모자람이 있다면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삶은 있는가?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또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예를 제가 실질적인 그 사람 가운데서는 알지를 못하기에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즘 조금 이제는 좀 오래됐지만은 그 인기 있는 한국에서 인기 있던 소설 가운데 그 최인호 씨가 쓴 장편 소설 그 상도라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는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상도 그 비디오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그 임상욱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우리가 읽어볼 때 참으로 이상적인 상업인으로서 보여집니다. 그가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장사하였다. 그리하여 장사는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장사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장사한 사람, 그러한 자세로 생활한 사람, 그리하여 남을 위하여서 자신을 손해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 책에서 대할 때 그 삶을 보면서 그 참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통한 또한 이러한 그 비디오를 보시면서 그 참 볼만한 사람이다.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전기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을 변하게 한 사건 중에 하나는 그가 중국에 가서 그 장미령이라고 하는 그 창녀로 그 팔려온 그 여인을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익과 그리고 주인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많은 돈으로 그를 사고 그를 자유롭게 해줘가지고 그의 생명을 살려준 그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두드러진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또 자기의 주인 것까지 횡령하고 그래서 그 삶의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사람, 참 모범적인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삶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서 사는 삶,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내 자신의 명예보다는 내 자신의 그 삶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보다는 내가 사람을 남기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나의 삶에 주어진 기회를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좀 더 나은 멋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선량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에게는 그러한 바람이 없겠는가, 그에게는 그러한 자세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섰을 때 나는 내 배만을 채우겠고 나의 명예만을 생각하겠고 나 자신의 존영만을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도 없거니와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뜻하면서 그 길을 나선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서로 생각할 때에는 나는 이 사회를 위하여서 내 몸을 바치겠고 이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하여서 살겠다는 뜻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갔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만은 역시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남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는 부정과 부패를 뽑기에는 무언가 모자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또한 들어볼 수가 있는가? 성경에 가장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부정과 부패가 우리 사회에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데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셨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는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부정과 부패가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살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삶을 충만하기 위하여 계속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규명 명장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뛰어다닌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그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 가운데 피곤함을 아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동안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그 배가 너무 요동하여서 제자들이 이제 죽어가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눕자마자 잠들 수 있는 그러한 피곤한 몸을 그가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그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가운데 남보다 빨리 그의 얼굴에 그 연수가 드러난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연세를 대부분 한 33세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너는 아직 50이 채 안 되지 않았느냐. 최소한 20년 이상 늙어 보이는 그러한 그 피곤한 그 자기의 삶을 채워나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일한 푸질한 그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임상옥이 남을 위하여 그 자기를 손해볼 수가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참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을 우리가 들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따라갈 때 거기에 균형이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살아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실 때 그에 앞서서 그에게 항상 준비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초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가 분주하게 생활한 모든 그 부분은 한 가지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며 남을 도우며 나를 희생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 또한 그와 함께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그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균형 있는 죄에서 떠난 삶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부정과 부패를 사회에서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태를 생각할 때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120년 전에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최소한 25% 이상이 그 신교 또는 구교까지 합하면은 한 40% 이상이 그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냐 하는 데는 우리가 그곳에 의문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부와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건강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는 그러한 교를 따라가며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은 내가 부요하기만 하면은 내가 잘 되기만 하면은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한다면은 그리하여 어떠한 부정과 부패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 양심에 찔림이 없고 부정과 부패를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영자 사건의 장본인들이 장로들이고 권사들이어야 한다면은 그 교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국회에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마도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그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참으로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서 그것과 대하여 싸우기를 원하며 나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는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부정과 부패와 이러한 죄악된 습성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심지가 굳어가지고 더 훌륭한 도덕성을 가졌기에 더 착한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힘을 얻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는 새로운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서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참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한 사람들,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부정과 부패와 싸울 수 있습니다. 점점 그들을 대항하여 설 수가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가 없이 거듭남에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중생하고 거듭난 태에서 또한 우리가 몸을 내실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 악에서 멀어질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많아질 수 있는 사회, 그 사회에 부정과 부패는 당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계신다면은 그를 따라가며 그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멀리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의 삶이 과연 이러한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힘이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삶을 걸어가시면, 이제는 내가 이 삶을 걸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거든 그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죄와 더불어 싸움과 죄에서 자유로워짐과 죄에 따르는 형벌에서 노여나는 그 기쁨을 저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 주위에 있는 더러움을 제하여가는 거룩함이 저희의 삶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